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누가복음의 삭개오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야기고 또 설교도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먼저 하나 좀 하고 싶은데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는? 네? 돌무화과 나무란 말씀을 거의 다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읽으실 때 건성을 읽으신 게 아니네요. 왜냐하면은 개역 한글에 지금 이게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에는 이게 뽕나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 하면은 떠오르는 건 뽕나무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일학 성경 퀴즈 하면 거의 등장하는 퀴즈 중에 하나죠.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뽕나무. 근데 뽕나무든 무슨 나무 무슨 상관이에요. 하여튼 성경 퀴즈에서 그런 걸 다루는 것 자체가 좀 그런데. 예, 여기는 그 돌 무화과 나무로 해서 그 답을 했다고 해서 이게 삭개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예, 이 삭개오 이야기는 여러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은 그 자기 소유를 뭐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 그 빼앗은 것,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네 갑절을 쳐서 다 갚겠다 이런 고백을 한 것, 그걸 그 전 18장에 보면 저 부자관원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거기는 부자관원이 자기가 모든 계명에 따라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그걸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가난자에 나눠주면 구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것을 연관져서 그 부자관원은 구원 못 받고 왜냐? 재산 다 나누지 않아서. 그 다음에 삭개오는 구원 받을 것이다, 받았을 것이다. 왜냐? 재산을 다 나눠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너무 정말 단선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시는 거고, 그런 이야기라면 굳이 저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또 제시할 필요가 없겠죠. 앞에 부자관원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그 반응을 알 수 있듯이 그러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더구나 부자는 부자의 속성상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에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돈에 관심이 없으면 돈 모을 수 있을까요? 일단 돈에 관심도 많고 이제도 밝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해서 얻어진 결과물일 텐데 그거를 이게 다 내주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거를 다 내줘야만이, 그리고 다 내주고 나면 뭐 먹고 살아요? 요새 100세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면서 도대체 부자 중에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긴 그게 포인트고 여기서는 이 재물을 나눠준 것, 소유를 다 나눠준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삭개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께서 나눠주란 말도 안 했는데, 부자가 노는 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자진해서 자진 헌납을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차이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까? 뭐 그런 포인트보다는 제가 좀 묵상한 내용은 이 짧은 이야기 중에 그 삭개오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그 5절에 보면은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까 8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그 다음에 7절에 급히 내려 영접하고 그 다음에 8절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서는 다른 이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그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든지 뭐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뭐 이런 것들은 너에게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너에게 더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그 복음 메시지와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뭐 영접하고 이런 순서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쳐다보고 삭개오 속히 내려와라 네 집에 유하겠다 했더니 그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그 변화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한 묵상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는 당시 굉장히 그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 이스라엘 국경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세관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뭐 이제 세금도 뭐 걷는 것도 있을 테고 도덕적인 비옥한 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유한 도시였고 뭐 헤로드의 왕궁들도 거기 있었다는 걸 보면은 상당히 그 좀 부유한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야 됐어요. 이제 조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내야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했냐면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에이전트를 선정을 해서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뭐 입찰을 시켜서 경쟁해서 최고가를 써낸 사람, 로마에 내가 이만큼을 내겠습니다 하고 최고가를 써낸 사람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도 그런 식으로 세리가 돼서 나중에 이제 세리장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지금 여기 세리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그러면 뭐 먹고 사냐? 그건 알아서. 그러니까 세금을 걷되 로마에 보낼 플러스 알파를 걷어서 그건 자기 몫으로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아무래도 그 세금을 좀 더 과중하게 과다하게 징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성을 많이 샀고 그냥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됐고 그리고 로마의 그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좀 뭐 속된 말로 뭐 로마의 개 뭐 이런 식의 어떤 경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세리라는 직업은 정말 내심으로는 부러워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어쨌든 경멸하고 증오하는 대상으로서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세리장이 됐으니 오죽하겠어요. 그의 거의 직업 커리어상 이런 욕은 욕대로 다 먹어서 장수를 보장하는 어떤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리를 죄인하고 같이 취급을 했어요. 여기 봐도 저희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친구처럼 지내고 먹고 마시고 그런 전력들이 쭉 있어왔기 때문에 세리와 그 죄인의 친구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눈에는 굉장히 그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한 자리를 같이 하느냐?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죄를 졌다는 것보다는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범주 중에 누가 있냐면 그 병든 사람들, 뭐 불구 이런 사람들이 다 죄인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들 사고에서는 이 몸이 온전치 않은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아서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뭐 나병에 걸렸다든지 무슨 어떤 전륜발이라든지 뭐 이런 병자나 선천적인 어떤 그 불구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것만으로도 불행한데 하느님께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태어난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식의 시선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이겠어요. 어떤 그런 죄인들하고 같은 급수로 어떤 세리를 취급한 걸 보면은 세리에 대한 그 사회적인 어떤 경멸 이런 것들은 죄인의 버금가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선 그 사케오를 또 여기서 세리장으로 묘사를 하고 또 부자라고 했죠. 당연히 이제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또 대한 묘사를 보면은 그 3절에 보면 키가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이제 보려고 이렇게 이제 뭐 나무에 올라갔던 얘기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키가 작다라는 묘사가 됐는데 이 키가 작다는 것은 당시에 어떤 그 키가 작다든지 뭐 보통이라든지 크다든지 어떤 분류에 의해서 대략 키가 작은 사람 기준은 한 150cm 정도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150cm면은 남자 키로서 150cm 굉장히 작은 키거든요. 거의 뭐 좀 난쟁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그 아주 작은 키인데 이런 작은 키를 가진 사람으로서 뭐 키 작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은 키를 가진 사람 열등감은 이게 눈에 이제 이게 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150cm 아주 난쟁이 같은 정도의 어떤 작은 키였으니까 굉장히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았을 테고 따돌림을 당했을 테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정말 키 작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키가 작은 게 뭐 이 사케오 죄인가요?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난 건데. 그런데 이 키 작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육체적인 조건일 뿐인데도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논리를 받을 수 있는 육체적인 결함이 있을겠죠. 신체적인 결함이 있을 텐데 이제 사케오 같은 경우에 키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것들 때문에 오는 열등감, 수치심이 있을 테고 그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내가 어떤 뭐 죄를 그러니까 뭐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뭐를 느끼냐면 죄책감을 느껴요. 그런데 자기 어떤 존재에 대한 그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수치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키가 작다는 것은 사실은 신체적인 조건의 하나인 불구한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게 나니까 나라는 어떤 걸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눈에 보이는 거다 보니까 키 작은 사람에는 아무래도 그 자기 존재에 대한 부끄러움 죄책감은 아니지만 그 부끄러움이 유난히 좀 많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키 작음은 자기 존재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케오는 그 어려서부터 아마 그 키 작음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과 놀림을 당했을 때 그게 하나의 자기의 정체성이 돼서 아 키 작은 나는 가치가 없는 자다 이런 존재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부끄러운 마음이 낮은 그 자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키 작은 사케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키가 작은 사람들이 꼭 여긴 얘가 이제 사케오니까 이제 키 작은 사람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구나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 뭔가 성취를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케오 같은 경우에 이제 키가 작은 거는 아주 확실하게 자기가 큰 자가 되고란 욕구가 있을 거예요. 뭐 큰 자가 되는 욕구는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되겠죠. 뭐 이만기 형제처럼 박사가 되는 것도 큰 자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큰 자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이고 뭐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기를 얻는 거 이런 거 다 큰 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박사가 되는 게 이제 어떤 그 비난의 어조를 담는 게 전혀 아닌 건 아시죠. 그는 개인의 어떤 노력과 자기의 꿈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귀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 존재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왕왕 그런 것을 자기 존재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비인과 두잉이 있는데 우리 존재 자체로 귀한 거지만은 우리는 뭔가 두잉을 잘해야만이 내 존재가 더 값져질 거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어려서부터 다 듣고 왔고 사회도 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케오도 마찬가지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돈을 버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아마 어떤 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을 사회적으로 이제 경멸의 대상이 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한 거겠죠.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가 큰 자라는 어떤 그 이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세리가 됐고 나름대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학교는 고민이겠죠. 큰 자가 되면은 더 이상 놀림을 받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놀림은 받지 않겠지만은 이제는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된 자기를 발견하고 헷갈렸을 거예요. 자기 그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큰 자가 됐는데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증오하네. 이런 어떤 생각 속에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교로 그런 그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사교가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에 들무화가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려고 예수가 누군가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런데 그냥 관심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아마 이미 유명인사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 누가복음 19장 이르기 전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뭐 병든 자 고친 거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그래서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지금 한몸에 모으고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뭔가 그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테고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에는 제자들과 같이 열두 제자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무리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군중들의 환호 속에 엄청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삭개오가 보기에 힘들었을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나무에 올라간 건데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궁금하네. 소문에 듣던 대로 그 사람이 과연 메시아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병고침에 그 은사를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은 물론 마음에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고 계셨죠.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들을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어야 되는데 3년 동안 그걸 어떻게 다 하시겠어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러한 그 기적을 행함으로써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방편으로 이제 쓴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삭개오도 알고 있었을 테고 대도시에서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소문 중에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어요. 지난 시간에 Who am I? 갖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내가 누구인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삭개오의 관심은 Who is he예요. 그는 누구인가? 그런 관심. 그러니까 단순히 그를 보고자 하는 그냥 지나가는 관심이 아니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라는 좀 더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의 진상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고 싶었을 때고 근데 소문에 따르면 이 사람이 뭐 메시아다, 뭐 선지자다, 뭐 엘리야다, 뭐 하여튼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또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무수한 소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그 소문의 화제 인물을 보고서 실제 그 사람인가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볼 수 없기 때문에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서 보게 된 거죠. 자, 문제는 이때 그 상황을 우리가 연상을 한다면은 대스타가 나타나 가지고 뭐 군중이 온통 날 연호하고 뭐 만지려고 하고 손잡아보려고 하고 옷자락에도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 혈병 걸린 사람도 옷자락을 잡음으로써 병 고침을 받잖아요. 뭐 그런 소문 다 들었을 테니까 병자들이 막 몰려들어갖고 옷이라도 한번 대보려고 몸에 손을 대보려고 하는 사람들 뭐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쌀만 안 해줬지. 거의 대스타 분위기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5절을 넘어가서 바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곳은 이제 삭개오가 있는 그 장소죠. 거기에 올라 지나가면서 거기 도착해서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와 이름을 부르고 그는 이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이 상상력을 통해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고 삭개오를 찾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화과나무가 많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삭개오는 뭐 키가 좀 작다 치더라도 뭐 또 군중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구경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다 보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무마다 사람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테고 군중들은 많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제자들은 경호원처럼 막, 막 밀치 뭐 이런 어떤 그런 혼잡스러운 상황을 연상해 볼 때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가서 삭개오를 쳐다보고 쳐다보는 것 자체만도 누구를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포인트 그냥 싱글 아웃 한다라는 그 사람을 딱 찍어낸 거잖아요. 쳐다보고 거기다가 이름까지 불렀어요. 삭개오라. 도대체 삭개오를 어떻게 아시는지 그 문맥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뭐 제자들이 뭐 이 저기 그 이제 여리고성에 가시면은 거기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는데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데 그가 키가 굉장히 작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삭개오는 지금 나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지 큰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삭개오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찾아내서 했다는 것은 그분의 어떤 뭐 예수님이니까 신적인 어떤 능력도 분명히 있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에서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와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를 딱 쳐다보고 삭개오야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순간 얼음 삭개오도 놀래서 말을 잃고 군중들도 놀래서 말을 잃고 지나가는 새들도 놀래서 날개를 멈추고 그런 상황 오직 예수님만 놀라지 않은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컴한 극장에서 연극을 보는데 스포트라이트가 탁 주인공을 비치고 있는데 갑자기 스포트가 착 바뀌면서 그 아주 조연급의 형편없는 사람을 쫙 비쳤을 때 주인공은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조연에 딱 비쳤을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단 그리로 딱 갈 거 아니에요. 그때 발견한 게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세리장. 악명 높은. 경물과 증오의 대상. 보는 순간 사람들이 속으로 뭐 우우하는 함성이 야유의 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뭐야 저 삭개오 아니야 저런 로마의 뭐 X가 뭐 이런 뭐 비난한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삭개오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알 수 있는 건 당시 그 유대인들의 믿음에는 오직 선지자만이 처음 본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부른 예수님은 선지자임에 틀림없구나 라는 어떤 그 확신을 갖게는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쳐다보고 이름을 부른 것도 놀라운데 내려와서 너 집에 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자기는 죄인 취급받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거하겠다는 말을 하니까 삭개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른 것은 감동입니다. 대스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를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경멸과 증오의 대상인 자를 자기를 와서 친히 불러주시고 그리고 같이 그 집에서 자겠다는 얘기는 같이 먹고 마시고 그 얘기도 나누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자기와 마치 굉장히 오랫동안 친한 친구를 뭐 뉴욕에 놀러 갔다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야 너 여기 살아 있었구나 야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구나 It's a small world 하면서 이제 뭐 얘기하다가 네 집에 가서 자고 와 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 그분이 뭐 잘생기긴 했으면 또 몰라 잘생기지 않은 거 아시죠? 여기저기 그 보통 사진에 나와 있는 서구형 미남형의 그거는 가짜입니다. 성경에는 이사야서 적어도 어디에 묘사는 없지만 이사야서에는 볼품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볼 것이 없다고. 우리가 뭐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아마 키도 작고 유대인이니까 매부리 코에다가 머리도 뭐 금발이 아니고 사진에 보통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약간 검은 흑적 머리고 아주 볼품없는 사람인데 다만 스타급에 올라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뭐 그런 분이 어쨌든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친한 것에 대해서도 어리둥절할 테고 그리고 이제 스포트라이가 비쳤을 때 처음에는 저분이 선지자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던 순간 바로 자기가 사람들에서 다 시선을 한 몸에 안게 되는 순간 어떻겠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자기를 비난하고 경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한꺼번에 자기를 딱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제 떠오른 생각을 하면 이게 시간이 가는데 그래도 이건 재미난 얘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제가 이 개인지빌 교회 와서 예수를 처음 믿고 열심히 뭐 전도 훈련도 받고 막 그럴 때예요. 근데 사무총회를 하는데 예산안을 그 이제 가결하는 자리에 사무총회를 해가지고 이제 앞에 와서 이제 그 재정부장 그때 재정부장 아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백모씨라는 키가 자그마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재정부장으로서 이제 다 예산안 다 이제 얘기하고 여기에 이제 무슨 의의가 없으시면은 그 먼저 가결했다는 데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전공이 철학인지라 질문 전공이거든요. 그 뭔가 하여튼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기분 나쁜 그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와서 좀 얘기를 하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내려오면서 절 앞에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죠. 어리고 제가 좀 늦게 좀 왔으니까 나이가 어린 분이 키도 저보다 작으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알만한 양반이 그런 질문을 하면 되겠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덜컹해가지고 이건 무슨 상황이지? 질문을 해서 질문했는데 근데 교회의 미덕은 그런 예산안 통과할 때 그냥 만장일치고 아무도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죠 저는. 초짜니까.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네, 그 당혹감 이상의 당혹감을 지금 사케오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려와서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걱정이 몰려왔을 거예요. 어떤 걱정이냐면은 뭐 자기를 이름을 불러준 것까지는 참 좋은데 나중에 복잡한 감정 상태에 있는데 자기 집에 묵겠다는 말할 때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와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걱정이 앞섰을 거예요. 뭐냐면은 오랫동안 자기는 세리로서 사람들의 경멸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미움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저분이 우리 집에 유해서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게 될 경우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경우 저분은 나를 아마 정죄하고 비난하고 혹은 뭐라고 판단하거나 이런 하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아마 또 앞섰을 거예요. 그냥 이 정도 거리에서 서로 좋게 아유 바쁘신데 그냥 가세요 하고 자기는 한번 조연이지만은 스포트라이트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그래도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 하면서 추억 속에 기억하고 싶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주얼 고주얼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날 테고 우리의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친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시간이 바빠서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자기가 오픈하고 싶지 않은 것이 오픈된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픈하는 걸 왜 오픈하랍니까? 그 남이 알기 원치 않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 어떤 찌질한 걸 수도 있고 어떤 그 죄된 어떤 욕망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안에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들이 안에 너무 많은데 가까워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이 뭐 이렇게 뭐 정말 가까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어떤 뭐 이런 죄를 졌다든지 어떤 이런 죄된 욕망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구나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그러면서 밖에 가서 이렇게 가식거리를 해가지고 내 얘기하는 게 교회에 쫙 돌아 그거 얼마나 상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픈을 안 한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뭐를 반증하냐면 오픈할 분위기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픈했을 때 가식거리가 자기가 됐든 누가 됐든 그거를 경험이 있다든지 그걸 통해서 실족한 경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하는 어떤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힘든 것을 얘기하고 위로를 받고 격려받기를 원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가식거리가 됐을 때 얼마나 상처도 크고 그래서 그 다음엔 절대 얘기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목장에서 목동이 그 목장을 잘 운영하는 팁은 뭐냐면 목동이 자기 개방을 확실하게 해주면 돼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러내놓으면은 아 그 전에 해야 할 게 있어요. 목동은 반드시 비밀 보장을 원칙을 엄수할 걸 다 다짐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얘기는 절대 이 목장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돼 하고 비밀 보장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놓으면 사람들도 내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두려워서 내놓지 않은 것도 내놨을 때 거기서 내놓은 사람이나 어떤 내놓은 사람 특히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안에 그 숨기고 있는 것은 늘 남이 알까 걱정이 되는 내용들이라면은 그걸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늘 자기도 모르게 신경을 막 쓰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말 중에 실수해서 내가 어떤 생각 같은 게 드러나지 않을까 신경을 쓰고 그런 거는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인생 피곤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노동하는 시간이 많아서 피곤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그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뭐 줄이고 뭐 어떤 행복 어쩌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우리 그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픈되지 않는 게 많을수록 우리는 뭔가 힘을 쓰고 있어요. 어떤 힘을 쓰냐면 멘탈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정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에너지가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 감춘 게 많은 사람일수록 늘 그 멘탈 에너지를 막 쓰다 보면 에너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모가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창조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된 자니까 우리도 창조자예요. 우리가 하는 창조 중에 가장 큰 창조는 생명을 낳는 것이죠. 그런 창조부터 시작해갖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고 아름다운 곡을 쓰고 하는 것 다 창조예요. 그런 것들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집중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멘탈 에너지, 제한된 에너지를 그렇게 막 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부정적인 것들을 위장하고 노출되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는데 다 쓰게 되면은 이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창조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만 창조가 아니에요. 사람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도 창조예요. 이제까지 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관계 방식을 통해서 두 사람 관계가 성숙되고 서로 사랑 관계를 나가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다 창조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내가 찾아내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멘탈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 소모할수록 우리가 창조의 에너지가 적어지고 우리는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에너지 고갈에 따른 뭐 우울증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것들은 다 털어놓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목장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털어놓으라고 만들어둔 데니까 맘 놓고 털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가식거리를 만든 사람은 그 사람 책임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라도 털어놔야 됩니다. 오픈을 해야 되고 그것이 성숙해 가는 길이고 그런 자아개방이 없는 사람들은 성숙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신앙 성숙의 정도를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밖에 내놨을 때 이렇게 체크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몸을 내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게 나의 아킬레스 건인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다루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말 중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 내면 세계의 자유함이거든요. 그 알레테이아가 뭐라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이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알레테이아, 헬라어 말로 진리인데 레떼가 뭐라 그랬어요? 망각이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이 그 말을 지금 기억 못했다면 진리를 아마 의도적으로 망각하셨을 것 같은데 망각, 은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망각, 은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은폐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픈마인드, 자기개방, 이거는 남 그 가식거리를 위한 제물로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기 위함이고 그것이 진정한 어떤 자유를 이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쓸 거, 그런 소모 에너지를 없애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그걸 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삭개로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것을 줄여야만이 설교 시간이 줄어드는데 벌써 10분 이상 한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서 사실은 제일 메인 디시인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삭개오가 이런 혼란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막 그 양가 감정 뭐 다가 감정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 어쨌든 급히 내려왔을까? 그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고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영접이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주님으로서 고백한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함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을까를 여기서 이제 진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저는 설교 제목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시선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생각해 봤어요. 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아이 컨택을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어떤 비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사람들을 잘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그 눈빛에 그 경멸해진 눈빛을 내가 대면해야 되니까 애써 눈빛을 보려고 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거나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거나 그런 캐릭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사람을 잘 못 쳐다보죠. 그게 단순히 뭐 이렇게 저 사람은 샤이해서 그래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샤이한 사람일수록 내면에 있는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외향적인 사람은 그런 걸 자꾸 던져버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면에 많은 것이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눈빛을 상대방의 눈빛을 아이 컨택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군대에서 여러분 여자는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그 자기 고참을 똑바로 쳐다보면 큰 죄예요. 왜냐면 눈을 보는 순간 그 인간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야비한 짓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참은 그때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딜 쳐다봐 눈 깔아 뭐. 그 한국의 문화는 유교 문화잖아요. 어른하고 얘기하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 이거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어딜 쳐다보냐면 대략 눈 언저리, 이마, 뭐 코 대충 딴 데를 이렇게 이제 대충 쳐다봐. 너무 딴 데 쳐다보면 또 뭐라고 그러니까 왜 딴짓하냐 그러니까 대략 눈을 부딪히지 않으면서 컨택 안 하면서 언저리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교수하고 얘기하는데 교수님인데 언저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굉장히 언짢아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걸 못 느꼈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관심을 자기 말을 이렇게 흘려든다거나 자기 좀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는 아이 컨택 문화잖아요. 딱 아이를 눈을 딱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지도 문화 그러니까 컬처럴 샥이었죠. 지금은 눈을 저 쳐다봅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쳐다본 거하고 지금 좀 달라요. 옛날에는 이제 여기 문화가 눈 쳐다보니까 눈방귀가 무작정 쳐다봤어요. 쳐다보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또 이제 영어가 잘 안 들리니까 속으로 저 사람한테 말할 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뭐 문장을 작성하느냐고 쳐다만 보고 있죠. 머릿속으로 딴 생각이죠. 그리고 내가 뭐가 문장을 다 작성해가지고 말을 하려면 이미 딴 주제로 넘어가. 그러면 동공이 흔들리면서 어쨌든 그냥 눈만 쳐다봤는데 이제는 나이도 들고 또 이제 상담도 이렇게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눈을 이제 쳐다볼 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눈을 보면 아 이게 눈이 마음의 창이구나 그런 거를 이제는 조금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선지자도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나면 이름을 아는 정도인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뭐 아 그 신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만 해버리면 얘기 안 돼.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또 100% 또 인간이라고 우린 얘기하고 있죠. 모순이지만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시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계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늘 사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사람을 많이 대하고 하다 보면 어떤 통찰력이 생기잖아요. 딱 한 번만 봐도 관상 보듯이 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뭐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들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이 있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 삭개오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냐면 삭개오의 그 열등감으로부터 시작된 키 작은 열등감으로 시작된 큰 자가 되고자 했던 그 인생의 모든 그 분투들 노력들 그거 큰 자가 되면 자기가 존경받고 시민자로서 뭔가 힘을 발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돼서 상대방 눈도 쳐다보지 제대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된 자기 자신의 모습 그래서 도대체 혼란스러워 있는 도대체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 그를 꿰뚫어 보셨을 거예요. 그 삭개오의 눈을 쳐다봤을 때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에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하고 아마 아이 컨택을 했을 거고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분의 시선 속에 느껴오는 자기에 대한 깊은 자신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자기를 받아주시는 눈빛 조롱하는 눈빛이나 경멸하는 눈빛이나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고 비난하는 눈빛이 아니고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이게 받아들이는 듯한 그 눈빛 약간 낭만적이게 얘기하면 거기에 퐁당 빠지고 싶은 그런 눈빛 연애할 때 그런 로망이 있죠. 그 호수 같은 눈 속에 빠지고 싶은 것 예, 예수님의 그 시선을 바라봤을 때 삭개오가 그 깨닫은 것은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는구나. 이것은 우리가 가능한 상상인 것이 심리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로는 우리의 의사소통은 30%가 언어적인 거고 70%가 비언어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표정이나 눈빛 이런 것이 다 비언어적인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사 전달이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누구와 특히 사람과 얘기할 때 로봇이 아니고 사람과 얘기할 때 그 비언어적인 것을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언외의 어떤 의도라든지 혹은 그 숨은 뜻 그것도 포함해서 진정성 특히 진정성 같은 거는 말만 가지고는 알기가 힘들어요. 사기꾼일수록 말 엄청 잘해요. 들으면 혹해요. 그냥 내 돈 다 올빵하고 싶은 게 사기꾼의 말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성을 어떻게 알아요? 그 말에 홀려갖고 있으면 그걸 몰라요. 근데 그 비언어적인 편 70% 해당되는 걸 내가 유심히 관찰하고 특히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은 아마 그 진정성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성을 그냥 그대로 느낀 것입니다. 저분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구나. 그럴 때 삭개오는 생전 처음으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했을 때 이 말은 그냥 잘데 없어갖고 하는 말이 아니고 혹은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드러날 건 두려움이 아니고 이제는 그 두려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분에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이 내 겉에 것이 다 드러나고 내 존재 자체가 그분에게 수용되는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을 용납된 상태, 수용된 상태. 그게 사랑의 요체입니다. 사랑인 것은 우리가 흔히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말,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란 말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말인데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더구나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심판자의 쓰레기 될 때, 쓰게 될 때 우리는 왕왕 하나님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정말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두려워했던 것은 또 저분을 신뢰해서 내 오픈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안에 그러니까 사심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사특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받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이나 저나 사랑을 갈급하잖아요.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갈급한 이유는 각자 생각해 보시고요. 예, 사랑을 갈급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그럼 그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왜 아닌 거로 느껴져요? 사랑해라는 말을 할 때 어조, 톤, 문맥, 상황 제가 지금 자기 나 사랑이라고 물어볼 때 계속 뭐 책 보고 있다가 자기 나 사랑하냐고 또 책 보고 있다가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사랑해. 그 말을 듣고 난 사랑받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도 온갖 스트링이 달려 있어요. 이용주제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랑의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온전한 마음의 상태에서 그 상대방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어떤 상태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죠.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 전달됐을 때 삭개오는 모든 방어를 내려놓고 더 이상 두려움도 내려놓고 갖지 않고 예수님 급히 내려와서 그분을 영접하되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 나를 만나준 사람이 있겠구나. 자, 이거를 우리가 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예수님이 아닌데.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본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 다 각자 상처가 있고 불완전한 존재고 열등감도 여전히 있고 아무리 내가 무슨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열등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열등감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성취 동기를 하는 좋은 동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아들라라는 학자 같은 경우는 열등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것은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바람을 동기부여가 돼서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어떤 성숙한 인간이 되는 중요한 동기부여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럼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서 완전한 어떤 열등감부터 해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그러면 삭개오에게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이 삭개오에게 좋은 경험을 한번 하게 해주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수용받지 못한 이해받지 못한 왜 내가 그런 세리가 돼서 했겠어요? 그걸로 인생 속된 말로 반가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잘못된 방향이었지만 잘못된 직업이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마음속에는 적어도 한 번이라도 내가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해준 사람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돼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세리라는 걸 알고 세리장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이게 키가 작은 것도 보시고 이 많은 군중 속에서 one of them으로서 정말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목해서 눈을 맞춰서 부르시고 너와 함께 같이 유하겠다는 말씀하시는 이분을 통해서 받은 것은 생전 처음 좋은 경험을 한 거예요. 서로에게 우리가 필요한 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야 돼요. 생각해요. 묵상 계속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게 내가 좋은 경험을 한번 하게 해주기. 상대방 내가 사이가 뭔가 서로 상태가 안 좋아갖고 서로 약간 껄끄러운 사이가 됐어요. 내가 먼저 말을 꺼내긴 자존심 상하고 미안한 말 하긴 더욱 싫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서로가 알아요. 서로 껄끄럽다는 걸. 그럴 때 다가가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관계의 문제는 서로의 쌍방 책임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섭섭하게 대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그거는 놔두고 다가가서 그냥 진짜 마음에 진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궁일한 마음. 내가 이런 일로 사소한 일을 내게 토라지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뭐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뭐 그 사랑을 노래하는 내가 그 섭섭하게 한 그 하나 자체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나를 보면서 회개도 했을 테고 그리고 저 사람도 나하고 비슷한 감정으로 좀 속된 말로 자기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손을 내미지 못할 때 내가 가서 미안해라는 진정 어린 마음과 함께 이렇게 그냥 말하지 않고 뭐 이렇게 손을 잡든지 뭐 허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번 지그시 바라보면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 먼저 다가가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에요. 큰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그런 좋은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그런 좋은 경험을 한번 해준다면은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오픈하면 나도 상대방이 오픈하면 나도 오픈하듯이 상대방이 선하게 되면 나도 선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네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 게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한 자로서의 그 좋은 경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이상으로 나를 더 사랑하게 되겠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그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인데 연약하다는 이유로 사랑을 안 하고 있다면은 회피입니다. 네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어. 이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이 상대방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정말 귀한 영혼이라는 그 마음으로 대하면서 그 자체를 인간을 목적으로 삼고 대하면은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 제가 이거를 좀 허락을 받고 나눠야 되지 않는데 제가 연락을 못 드렸는데 사적인 내용이 노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영납하실 거라 생각하고 하나 소개를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저도 이 책을 소개받아서 너무 감사한데요. When Breath Becomes라는 책입니다. 번역이 나와 있더군요. 숨결이 바람될 때.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가서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인데요. 36세 폴 칼라니티란 젊은 의사가 스탠포드 의대 신경외과 레지던트 6년차였을 때 누가 봐도 보장된 앞날과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도 있어 완벽한 가정을 꾸릴 참이었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던 그에게 어느 날 극심한 요통과 체중 감소로 진료를 받은 그에겐 폐암 4기의 진단이 내려지면서 이분이 집필한 책입니다. 인용인데요. 이 폴 칼라니티가 말한 바 인용한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한 얘기죠. 곧 태어날 아기.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아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내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분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엄청난 일이란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 대해서 그 아기로 말미암아 자기 기쁨이 평생 느껴보던 기쁨인데 그로 인해서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걸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쉽게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니까 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아이가 태어날 때 손가락이 다섯 개 있나 발가락이 다섯 개 제대로 있나 눈, 코, 입은 제대로 붙어 있나 그게 제일 관심사 아닙니까? 초음파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순간 온전한 아기가 태어나면 안도의 한순간 함께 기쁨이 몰려오는 것도 잠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인물이 될까 이제 기대가 생기면서 아이를 족치기 시작하는 것이 예, 처음에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인생 평생 어느 것도 줄 수 없던 기쁨, 그 존재가 점점점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버드를 보내려고 많이 애쓰다가 하버드 중퇴자로 만드는, 인생 부정자로 만드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 이렇게 많이 소식을 듣습니다. 예, 아이가 그 자체로서, 존재 자체로 평생 기쁨이라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이분이 하게 됐다 그래요. 예, 이 고백은 진정한 크리스천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경험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가 그때 한순간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그 순간이 있지만, 그건 부모가 느꼈던 건 내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 자체로 기쁨을 받은 것을 기억을 못해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내 존재 자체로 받아들인 순간이 또 하나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불행히도 죽을 때예요. 내가 죽으면 내 뭐 그동안 뭐 가족들 간에, 친척 간에 뭐 아웅다웅하고 살려고 애쓰고 하는 것 중에 어떤 모든 부정적 감정 같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누굴 살인죄를 진 사람도 죽으면 더 이상 감옥에 안 가요. 그게 좋은 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사형받을 사람도 형 집행 정지가 되나 하여튼 그냥 그걸 끝이에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맥락에서 얘기 아니고, 죽을 때는 비로소 그 사람의 모든, 그 사람을 치장했던 모든 것,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를 그 사람의 존재를 보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의 겉모습들, 그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가진 것들일 수도 있고, 못 가진 것들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순간, 존재 자체가 그냥 이 드러나는 어떤 순간이에요. 죽음. 태어날 때와 죽을 때. 다행히 결혼한 분은 존재만으로 기뻐한다는 기쁨을 적어도 한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자녀 양육이 힘들더라도 이분처럼 칼라니티 말처럼 정말 그 존재 자체가 나한테 기쁨이라는 그 고백을 잊지 않는다면 자녀가 뭐 똑똑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성취를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자체가 소중하고 나한테 기쁨이고 그냥 그와 함께 살아있는 동안 같이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나의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들 예수님이 어떤 시선을 여러분을 바라보는지를 다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분의 무한하시고 아무 조건이 없고 아무 스트링이 없는 그 사랑의 시선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눈빛으로 평생 원수로 살기로 작정한 배우자를 바라보시고 정말 저 인간만은 우리 교회에서 없다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분을 바라보시고 네. 저 사람이 하면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바라볼 때 그 사람도 나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방어망을 내려놓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삭개오가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가 참 묵상할 때 정말 삭개오 자신의 어떤 결단이나 그 사람이 또 갖고 있는 어떤 부나 그의 어떤 아무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그 시선이 그에게 인생 통해서 자기 자신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받고 수용받고 이해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도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분께 의뢰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고 또 나의 구주로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 두려움에 떨면서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방을 이렇게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 소중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기뻐 받으시고 이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